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분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참 어렵고 믿음생활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인 그런 생활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아주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앗수르의 군대가 공격을 해와서 나라가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14년을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39세가 되던 그 해에 힘들게 그런 그 통치를 해서 그랬는지 또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히스기야 왕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아주 중한 병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집을 정리해라. 내 삶을 정리를 해라. 그리고 너는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두려움 그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거나 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난관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해결했던 방법이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19장 말씀, 우리 바로 앞장의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앗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제는 그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뭐 작전 회의를 하거나 또 막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는 좋지 않은 그런 뉴스예요.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는 그런 뉴스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제3차 대유행이 오는 그런 시기. 그래서 올 겨울은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지옥 같은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런 고대 그런 건축, 그런 건축물을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경이로운 아주 신비한 그런 건축물들을 이제 7대 그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뭐 자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빠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아주 신비로운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을 보면 좀 특별한 그런 경우이죠. 그 이집트에 주로 제가 성지순례를 갔거나 아니면 선교에 가서 보았던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시, 그런 또 아주 특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돌이 없는데 그 사막에서 그런 큰 바위들을 가지고 산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 그 왕의 무덤은 무덤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참 경이로워요. 알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그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에 가면, 그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길이가 6,000km가 되어요. 우리가 서울 거리가 뭐한 400km, 4,500km 될까요? 뭐 그런 거리로 보면 그 6,000km를 그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거 좀 아주 신비롭죠.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인도에 가서 보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것도 좀 아주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에요. 또 로마에 가서 보면 콜로세움이 그런, 제가 그중에 이제 가보지 못한 곳은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예수상인데 그것도 예수님 상을 좀 신비롭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페루에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7대 그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현대판 불가사의가 있더라고요. 현대판 불가사의. 그 현대판 불가사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늘에 별 따오기에는 하늘에 별 따오는 거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 별을 따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님 머리에 핀 꼽아주기, 머리핀 꼽아주고요. 그 머리핀 꼽는 게 머리가 없으니까 꼽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우리 장가 보내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가 보낸 아들 내 편 만들기. 그 이미 장가 딱 가면 그 아내 편, 며느리 편 되어 있습니다. 막 시어머니들이 그 아들 내 편 만들려고 막을 필요 없어요. 내 편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중하기예요. 은퇴한 남편 우리 존중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안 하는가 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퇴한 남편들 잘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 크질 않은 것 같아요. 은퇴한 남편 존중.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그리 이제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사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좌석의 프로테즈 한정이 있고 또 한 단계가 더 넘어가면 이제 대면 예배 드리는 부분이 또 어려워 2.5단계가 되어지면 20명으로 제한되는 것이고요. 3단계가 되어지면 방역당국에서 이제 1인 한 사람 방송 찍는 한 분만 예배 드려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2단계여서 이제 교회 안에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좌석을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어제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족할 것 같다. 중등부실까지 만들자. 중등부실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알아서 이제 적게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점검을 해볼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보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생활이고 또 하나는 십일조 생활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신앙을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에 현재 100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100명 안에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탄식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앞으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무서운 환란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그때에도 내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원래 참 믿음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영상 예배 우리 겸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요새 뭐 자가격리 통보 받으면 어쨌든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 받았는데 나 그래도 교회 가겠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야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뭐 갑자기 몸에 열이 난다. 뭐 이렇게 열이 높다라고 하면 아마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오직 벽을 향해서 그 낮을 벽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주께서 보시는 삶, 코람데오, 주의 목전에서 행하였던 그 삶인데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평소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 삶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 진실과 전심의 삶.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그렇게 행해왔다는 평소에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하자. 우리 가정생활도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직장생활도 평소에 잘하는 우리 교회도 보면 평소에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봉사도 보면 평소에 얼마나 봉사를 잘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평생에 평소에 쌓아두었던 어떤 기도의 분량이 그런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평소에 쌓아두었던 그런 선한 일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채워지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그런 봉사와 아름다운 구제와 그런 헌신의 양이 채워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내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하나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하고 있는 그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평소에 잘하고 있는 그 봉사 생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방인의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유럽 선교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잘한 것이죠. 그가 평소에 섬겼던 그 기도, 평소에 했던 그 구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바로 10장 앞쪽에 앞장이 몇 장이 9장이겠죠. 9장에 보면 36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얘기가 나와요. 다비다는 여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닦아서 오늘 같으면 이제 입관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다비다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속옷을 만들어 주었던 분, 나의 겉옷을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분이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무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비다의 삶이 그래서 평소에 구제하고 섬겼던 그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생활도 잘해야 하고 예배생활도 잘해야 되고 우리의 봉사생활도 잘해야 되고 나중에 그냥 후회하면서 아 그때 잘할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잘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몰라. 어느 나라 그 민요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내 목숨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삶과 죽음은 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로 행하였던 것,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 듣다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다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발부둥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그 여러분 그 눈물 속에는 염분이 들어요. 똑같은 물은 물이지만 눈물은 눈에서 나오니까 눈물이라고 그래요. 샘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샘물이에요. 우물에서 나왔으면 우물물이에요. 수돗물은 수도에서 나오면 수돗물이에요. 눈에서 나온 눈물은 염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짜운 그 염분이 들어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 고통을 당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아요. 한나의 기도는 그저 입술만 잠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그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성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최성규 아나운서 제가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생방송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누가 메모지를 하나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바로 연결이 안 돼서 다른 분이 연락을 받고 전달하는데 딸 교통사고 생명이 위독함 강남 성심병원 그렇게 적혀있는 메모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세 살밖에 먹지 않는 그 혜원이라고 하는 딸 이름이 혜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딸이 그렇게 교통사고가 당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런 메모지를 받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분은 본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불교 학생회 회장도 했던 분이고 할머니는 그 절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굉장히 불교 지평이 강한 분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늘 거절했다는 그때는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아이가 교통사고가 당했다고 그러고 이제는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내 딸만 살려주면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을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세 분이 막 거기서 울고 있는 거 자신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있고 형수님이 통곡을 하고 있고 자기 아내가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곁에 그 아이를 하얀 천으로 다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하얀 천으로 덮었다는 것은 이미 의사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면 하얀 천으로 덮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안고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고 막 통곡하면서 혜원인데 아이가 혜원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한 시간 정도를 막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게 뭐 생활생활 안 했던 분이 전도만 받았던 분이 기도를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체온이 따뜻해지더래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캑캑 하거더니 막 아이 목에서 막 피가 막 나오더래요. 깨어난 거죠. 의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러면 의사가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라고 해서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2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15년 동안 더 왕을 하고 그 재임 기간이 29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앗수르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이 올라가 이제는 성전이 올라갈 것이다. 3일 만에.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미 그가 정해진 기간이 다 있었는데 15년을 더한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게 되었는데 치료가 되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그 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위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불가사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의 삶,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늘 선하게 살아가는 부분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